네, 8월 달에는 제가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또 저 자신을 보면서 우리 모두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다시 한번 또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 이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신선하고 인상 깊었습니다. 그냥 제 삶을 돌이켜보면 그냥 되는 대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어떻게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막 고민했지만, 그러나 누구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또 제가 제 생각에 따라서 제 삶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게도 이렇게 고민하는 영혼을 홀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한 가지씩 저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오늘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농사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경험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하는 것이구나. 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조성된 마음의 생각과 삶이 아니라 마치 버려진 땅과 같이 그렇게 자연적인 그런 상태에서 온갖 잡초와 덤불이 무성한 그런 삶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내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내 삶에서는 아무것도 없겠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잘못된 모든 것을 바꾸고 이 딱딱해진 내 마음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주셨던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잘 가꾸어진 그 밭을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부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자신의 논밭을 가꾸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밭 주위에는 풀 한 포기가 나지 않도록 깨끗하게, 그리고 빈 곳이 하나도 없도록 땅을 개간하고 거기에 콩을 심고 그리고 거기에 곡식을 심어서 소출을 내려고 하는 농부들의 그 노력, 그 정성,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공원을 보면은 아주 잘 가꾸어진 화단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나무가 있고 꽃이 심겨져 있고 그리고 예쁜 화초들이 자라고 있는 그 화단을 보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즐겁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려진 화단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나무가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나 자라고 있고 풀들이 자라고 있는데 잡초가 무성해서 거기에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고 저것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걱정이 되는 그런 버려진 화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혼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땅과 같고 화단과 같아서 만약에 우리가 이 우리의 마음을 가꾸지 않는다면, 기경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좋은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기지 않습니다. 사단이 거기에 가라지를 뿌리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거기에서 온갖 욕망의 풀들이 자라나서 황폐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어떤 것도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는데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하고 가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인간의 본성, 내가 타고난 자연적인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게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은 아무런 선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만한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은혜로 너희의 삶을 바꿔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변화는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영적인 기회들을 헛되이 받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열망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과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면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들에 많이 수고하고 노력해왔지만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화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무수히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알맞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는 수고를 하지 않는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둔하고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우리가 자만해서 불신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성장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변화도 더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라지 않는 변화하지 않는 우리의 삶은 그냥 계속 그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사탄이 틈을 차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가라지를 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보다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잡초가 자라고 가시덤불이 자라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덮어버려서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역하는 우리의 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밭에 선택한 포도나무와 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하여 산을 두르고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꾸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맺은 것은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였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1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수록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더 많은 우상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에브라임에게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의 이 에브라임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은 남쪽 유다를 상징하는 그와 같은 지파인데 이 에브라임은 길들인 암소 같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에브라임이 얼마나 풍요롭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은유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우고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에브라임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곳에서 노역을 하며 고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나 에브라임이나 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지만 그들의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음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에는 정말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에 있어야 할 분명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고 지금 곧 여호와를 찾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의 회개를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언한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그와 같은 불의한 삶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런 자비의 권면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그 말씀 속에 분명히 지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죄에 익숙한 자들은 좀처럼 자신의 삶을 바꾸고 회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자신 스스로 빠져있는 그 어리석은 생각과 불의한 삶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자신의 삶을 개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위하여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회개의 삶은 먼저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가장 우선되는 영적인 의무입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농사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도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의 농사일이 낯선 광경이지만 선지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익숙한 광경이었고 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금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연적인 상태로 놓아둔다면 결코 영적인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땅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다져지고 다져져서 딱딱하게 되고 또 그 마음 가운데에는 온갖 세상의 근심, 걱정과 염려와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온갖 나쁜 것들만 거기에 무성하게 자라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려둔 땅, 묵혀둔 땅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치 이런 땅과 같아서 방치된 영혼 안에는 온갖 잡초와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되어서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묵은 땅과 같이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향하여 너희의 마음을 묵은 땅과 같이 버려두지 말라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갈아엎으라고, 너희 마음 가운데 무성한 가시 덤불 속에다가 씨를 뿌리지 말라고, 그것은 헛된 일이라고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 속에 파종하지 않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4절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스스로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너무 딱딱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 더러워진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고 정결케 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이 권면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향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타락한 사마리아와 에브라임 사람들만 들어야 할 권면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귀담아 들어야 할 영적인 교훈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기경되어야 하고 그것을 부지런히 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한번 행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농부들을 보십시오. 농부들이 한번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갈아엎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밭을 버려둡니까? 버려두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 밭은 농부들이 항상 매일매일 찾아가서 보고 거기에 자라는 풀들을 제거하고 병충해를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부지런히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는 일들이 매일매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서 보면은 우리 시골에 있는 우리 농부들은 자기의 밭을 어떻게 가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는 잡초가 무성하지만 그러나 농부들이 손길이 닿는 곳은 어디나 깨끗하고 열매가 풍성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이처럼 우리 자신에 의해서 부지런히 기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골의 농부들은 자기의 땅을 돌보지 않는 이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의 땅을 돌보지 않으면 자기의 땅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농부들에게도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면 우리의 영혼은 금방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불신앙의 씨가 내려지고 그리고 세상의 욕망에 굴복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서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이런 일이 없을수록 더 부지런히 내가 세상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의 영혼을 부지런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던져주는 그 헛된 생각을 우리가 빨리 발견하고 그것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기 전에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되면은 그것은 금방 자라서 씨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다른 농부들의 밭으로 날아가게 되고 그 다른 농부들의 밭에도 해를 끼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제가 자랄 때 시골에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 자기의 밭이나 그것을 잘 돌보지 않으면 농부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자꾸 말합니다. 왜 말하냐? 다른 사람들이 이게 간섭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 땅을 가꾸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피해가 자기 땅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농부들은 그 땅을 그렇게 버려두지 말고 가꾸라고, 게으르게 살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권면합니다. 제가 양양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한 목사님 교회 반역 교회 옆에 조그만 밭이 있었습니다. 그 밭은 목회자들이 채소를 먹기 위해서 교회 땅으로 이렇게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도시에서 살다가 왔는데 봄에는 처음에 이렇게 곡식을 뿌려다가 뭐 상추도 심고 해서 몇 가지를 거두어 먹다가 7, 8월 뜨거운 여름이 되면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밭에 안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게 되는데, 근데 시골 농부들은 그걸 그냥 보아등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은 농부들에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자꾸 말하는 거예요. 왜 저 밭을 저렇게 놔두느냐. 좀 풀도 뽑고 가꾸라. 한두 번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자꾸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던 사모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꾼 것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렇게 막 불평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자꾸 남의 밭에 뭐 말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밭을 그렇게 버려둔다는 것은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은 절대로 농부의 삶에 허용될 수 없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그냥 버려두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그냥 버려두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우리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를 깨달아 알고 부지런히 그것을 돌보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결코 잊어버렸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이 열매를 맺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즉 기경되지 않은 땅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에 기경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듣고 거듭난 심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으로 만족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에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자기의 모든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기의 영혼을 잘 살피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의 노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바로 잡초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버려진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고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에 나오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하는 그런 부분은 마땅히 칭찬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삶에 감추어진 부분,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땅히 고쳐져야 할 우리의 삶의 어떤 습관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곳에 사탄이 역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언제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시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일을 결코 미룰 수 없습니다. 미루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둔해서 우리의 삶에서 마음을 기경하는 부실한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잡초가 무성한 땅과 같이 영적으로 황폐해진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참담하고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뒤로 물러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일도 일어납니다. 불신앙의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기를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런데 속히 자기의 마음을 기경하지 않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냥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지금 당장 기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은 수고와 노력이 따르기 때문에 그 일을 빨리 선뜻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영적인 각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영혼에 제거해야 할 그 불신앙의 일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것이 그 자리에 머물도록 방치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행하는 잘못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단지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에 이르도록, 지금이 바로 너의 그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의 영혼을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를 향하여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지나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즉시로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잡초를 뽑아버리고 사탄이 뿌린 가라지를 제거하고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부지런히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자기를 위하여 의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장성하기 전에 어려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회개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볼 때에도 우리 청소년들이 속히 하나님을 찾고 회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살피고 자기의 마음을 규정하는 일을 미루고 있는 부모들과 자녀들을 봅니다. 때가 되면 그것이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이 온갖 유혹과 그리고 이 불신앙의 마음을 심어놓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게으르게 지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은데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고 자라면서 점점 더 불신앙이 완고해집니다. 어릴 때처럼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지 않고 온갖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신의 마음을 더 딱딱하게 하고 강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혼에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회개시킬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자꾸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복음으로 복음 앞에 서서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각성해야 한다는 것을 눈물로 가르치고 돌이키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일에 게으릅니다. 부모들도 게으르고 자녀들도 게으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회개하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사단이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더 강하게 이끌어 간다면 우리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지금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신의 모든 삶의 습관들 그리고 불신앙의 삶의 형태를 여러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길가와 같이 딱딱해져 있는 그 마음들, 돌짝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의 유혹에 금방 무너지는 자신의 영혼을 보면서 각성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히 규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빨리 기경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혼의 변화가 있기를 위하여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때가 자기의 영혼을 기경하고 여호와께 돌이킬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영혼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원의 백합화와 같은 영혼이 될 것입니다. 결코 자신의 영혼을 기경하는 일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부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사마리아와 에브라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두 마음을 우상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돌이켜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는 자는 즉시 자신의 영혼의 위태로움과 불행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 아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살피면서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공의를 빛처럼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호소가 우리를 향해서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같고 내 삶이 위태로운 것 같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근심이 되는 영혼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이 채찍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빨리 나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징계가 이르기 전에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지 않는다면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박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센 짐승은 농부가 채찍으로 때려야 바로 움직입니다. 쇠꼬쟁이로 엉덩이를 찔려야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미련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돌이키도록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할 가장 좋은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자신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더 좋은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채찍에 맞아야 하고 쇠꼬쟁이로 찔려야만 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의 영혼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영혼을 고쳐야 할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자신의 영혼을 고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로 하나님이 이날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에 자기를 위해서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빨리 집에 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주일날에 뭔가 자신을 위해서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는 날로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날이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이 일을 행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여호와를 찾고 자신의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막 찾아야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시고 저 바다 끝에도 계시고 그리고 바로 우리가 있는 이 방 안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곳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의 마음입니다. 죄인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마음 가운데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온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인의 마음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한 영혼이라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이라면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며 그 영혼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것은 얼마나 불행하고 비극적인 일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천국이 되지만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거절하고 죄가 무성한 버려진 땅과 같은 영혼은 불행하고 비극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이 자기의 영혼으로 더불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지만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은 너무나 불행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의 잡초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우리 마음의 상태를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고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싫어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내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내가 세상의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세상 즐거움을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친구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돈도 명예도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잣자리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의 구주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일을 행해야 하고 자신의 영혼 안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고 싶지만 우리 지혜로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수단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 수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방편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의 상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자기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 스스로 찾게 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찾아야 할 때 어떻게 찾아야 했습니까? 자기에게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수단과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읽은 말씀 가운데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번도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영적인 의욕도 없고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시간도 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가장 정직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천국과 가까운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은 버려진 영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그렇게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서 진리를 찾는 일에 정진하는 그 사람만이 자기의 영혼 가운데 복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칼과 같아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숨겨진 모든 부정한 것을 발견하고 잘라내게 하는 그런 말씀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망치와 같아서 딱딱하고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산산히 깨뜨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가 그 마음을 기경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모든 교훈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언제 할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기의 영혼의 구주로 알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고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다가오셔서 놀랍게도 더러운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얽혀있는 수많은 불신앙의 그런 잡초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 안에 일어나야 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딱딱해진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랑하고 있는 무수한 불신앙의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내려주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 안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자신의 마음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지만 회개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속히 다가오십니다. 가까이 와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꺼이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마음이 딱딱해서 오랫동안 불신한 가운데 있어서 쉽게 마음이 기경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우리의 죄가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마음은 곧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땅이 딱딱하게 굳어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땅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잡초도 뽑기가 쉬워지고 그 땅은 갈아엎기도 쉽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을, 마음에 어떻게 단비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효력 있게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기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이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자신의 상태를 슬퍼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기경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서 모든 불신앙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